70억 지구촌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 세계는 우리는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서부도시 리비프 시민들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서유럽에 가깝다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120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정부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리비프시에서 보면 아주 먼 곳의 얘기처럼 여겨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리비프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세계는 우리는 오늘은 먼저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프 시민들의 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서부도시 리비프. 폴란드 국경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에 가면 예스러운 유럽 도시의 분위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구시청 건물 앞에서 자갈이 깔린 거리를 걸으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온 듯한 착각까지 드는데요. 종소리를 울리며 지나가는 전차, 야외시장을 기웃거리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표정이 더없이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크라이나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그림자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하지만 안드리 사도브이 시장은 리비프 시민들도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를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에요. 같은 우크라이나인들이죠.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리비프 시민 모두가 마음속으로 많이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건 역시 우크라이나의 성공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리비프 시장에서 만난 시민들 역시 사도브이 시장과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격리로 일한다는 아이라 씨의 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에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절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미콜라 씨 역시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가 무척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경이 많이 쓰이고 걱정이 되죠. 같은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당연히 마음이 아픕니다.
아름다운 리비프의 건물과 교회를 보면 같은 나라 안에서 건물이 파괴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가 아주 먼 나라 얘기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고 잡지 발행인 타라스 보즈니아크 씨는 털어놓았습니다.
동부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요. 우크라이나 동부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일부로 남아서 새로운 우크라이나를 건설하는 일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인지 그 지역 사람들이 선택할 문제죠.
하지만 이런 선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면서 한층 복잡해졌는데요. 동부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곳 리비프 시민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와 리비프의 장래에 대해서 입장이 명확합니다. 은퇴한 회계사 류드밀라 씨의 얘기 들어보시죠.
서쪽이냐 동쪽이냐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서쪽이라고 말할 겁니다. 서방과 가까워짐으로써 어떤 이익이 생길지 잘 모르겠지만요.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만 있다면 서방을 택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유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업가 마르코 씨도 당연히 서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방이죠. 당연히 서쪽입니다. 우린 동쪽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리비프에 있으면 머지않은 장래에 유럽연합의 일부가 된 우크라이나를 상상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 2월에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 정권을 무너뜨린 시위대가 바란 일이기도 했는데요.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친러시아 정책을 펴면서 유럽연합과 체결하기로 했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협력협정이 불발되자 시위대가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당시 시위에 참여한 시민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서부 출신이었는데요. 동서 간 갈등의 중심에선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우리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도와 스리랑카, 몰디브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인도양 국가 순방은 21세기 새로운 해상 실크로드를 홍보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였는데요.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계획 중심에는 정허란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화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정화는 중국의 해양 탐험가였는데요. 세계는 우리는 이번에는 15세기 명나라 때 인물인 정화가 21세기 중국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부지영 기자입니다.
동서양을 잇는 교역로 실크로드. 실크로드 하면 흔히 중앙아시아를 통과하는 내륙길을 떠올리는데요. 중국의 비단이 이 길을 통해서 서양에 전해졌기 때문에 비단길, 실크로드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크로드가 내륙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15세기 명나라 때 정허가 7차례 대항해에 나서면서 해상 실크로드의 길을 열었는데요. 이 정허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정허는 중국 서남부 윈난성의 성도인 훈민시 인근에서 성장했습니다. 정허의 원래 이름은 마허로 이슬람교를 믿었던 생목인이었습니다. 명나라 환관이었던 정허는 영락제의 명을 받고 1405년부터 1433년까지 7차례 대원정에 나서서 남해 항로를 개척했는데요. 멀리 중동과 아프리카 동부 해안까지 항해하면서 해상 비단과 도자기, 오칠기 등과 같은 중국 특산물을 아시아 다른 나라에 수출했고요.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 중국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정허 전문학자이며 정허 기념관 전시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수커밍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매번 정허가 항해에 나설 때마다 선단 규모가 200척에 달했습니다. 맨 앞에 선 배와 맨 뒤에 따르는 배 사이의 길이가 4k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중국 특산물과 보물을 싣고 다닌 배의 길이는 44m나 됐죠. 당시 중국이 인도양을 지배할 때는 어떤 나라도 그 영역을 침범할 엄두를 못 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국의 해상 지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허가 세상을 떠난 뒤에 중국 문신들이 환관들을 견제하면서 원양선을 없애고 무역을 금지했고요. 내륙에 중점을 둔 정책을 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덩샤오핑과 같은 현대 중국 지도자들은 정허의 얘기에서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덩샤오핑은 1980년대 중국의 경제 개방을 앞장서 지휘하면서 정허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다시 정허 기념관 전시 책임자 수커밍 씨의 말입니다.
덩샤오핑은 2000년 중국 역사에서 정허 시대만큼 중국이 개방적이었던 때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허의 대항해 이후에 명나라와 청나라를 거치면서 중국이 계속 후퇴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개방해야 한다고 덩샤오핑은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나머지 세계의 문을 닫아선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제2의 정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도 역시 정허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지난해 시 주석은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연설했을 때 해상 실크로드를 처음 언급했습니다. 정허가 대항해 중에 인도네시아에 머물렀던 사실을 들면서 정허와 인도네시아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한 겁니다. 중국은 실크로드 정책이 이 지역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학자 지아 진징 씨는 해상 실크로드 전략이 고대 정허가 개척했던 무역로 위에서 중국 금융기관과 위안화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이 스리랑카를 방문했을 때 금융거래를 확대하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스리랑카가 국제금융제도에서 그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스리랑카는 지리적으로 아주 위치가 좋죠. 금융거래나 서비스에서 아주 유리한 곳이 있습니다.
스리랑카를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은 세항구 기공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약 14억 달러가 들 것으로 보이는 이 항구는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건설되고 있는데요. 시 주석의 스리랑카 방문에서도 역시 정허의 얘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마힌다 라자팍세 스리랑카 대통령으로부터 정허의 항해를 기록한 석판 탁본을 선물 받았는데요. 1411년에 정허가 스리랑카에 선물했다는 이 석판은 500여 년이 지난 뒤인 1900년대 초에 스리랑카 해안 도시 갈레에서 발견됐습니다.
전 세계 곳곳의 얘기를 전해드리는 세계는 우리는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리비프 시민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15세기 중국의 해양 탐험가 정허가 21세기 중국에 미치고 있는 영향도 살펴봤습니다.